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신명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25장으로 모시겠는데, 이 신명기 25장은 악인을 처벌하여 해서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요, 예를 들어서 형이 죽으면 동생으로 하여금 형수를 취하여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법규를 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신명기 25장은 상당히 그 특수한 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장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라는 명령의 말씀을 하심으로 이 신명기 25장을 결론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 재판을 요구하는 범죄가 이제 꽤나 일어났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찌나 판결해줘야 되고 또 심판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오늘날의 법률용으로 말한다면 어찌 보면 경범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그 아주 그 자범죄들이 꽤 많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들은 사형에 처할 만큼의 죄는 아니었지만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그것에 따르는 어떤 그 처벌이 요구되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자, 신명기 25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매를 치는 거, 이 태형은요, 한 40대, 이 40대를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 사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때리게 되는데, 그리고 태형의 횟수는 최저 한 대에서 40대까지 이 죄의 경중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이러한 방식의 어떤 그 체벌이 완전히 사라졌다. 뭐 종종 학교에서도 뭐 그런 체벌이 있고, 특별히 그 아랍 쪽에서는 이런 체벌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매기 목사님이 사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은 뭐 상상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저명한 변호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이 매기 목사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상당히 흥미로운 그러한 내용을 느끼실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만일 태형 제도가 공식화된다면 수많은 불법 행위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으셨다 하는 거죠. 이러한 변호사들의 말, 이런 말들은 사람이 사소한 죄라도 저지를 경우 그를 그냥 방치해버리면 이게 뭐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체벌을 하고 또 분명한 그 나름대로의 책임을 물으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내용들을 좀 이야기 이제 변호사들이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단히 유효한 형벌 제도로 생각하셔서 지금 신명기 25장에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효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율이 지극히 낮았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상당히 효과적이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이 신명기 25장 그리고 다른 구약 성경들을 연구하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것은 너의 곡식을 타작하는 것이니 일하면서도 먹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정도로 놀랍고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인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1절에 보면 모세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러분은 바울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역자에게 그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마땅히 사례금을 주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 전함을 나름대로 살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 거기에 이제 그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보장해주고 사례금도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또 하나의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매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법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규례는 우리가 룻기에서 볼 수 있듯이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25장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보면서 그 여성에 대한 그런 보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여성 보호니 뭐 이런 것들은 좀 구시대적 유물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뭐 더 분명한 그러한 보호들이 있고 양성평등의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본문에서 이러한 경우를 보면 그 미망인이 구원을 청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구를 열어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제도를 만들어주셨다.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나 만약 죽은 남편의 아우가 친족이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녀는 그를 성문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재판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자,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제 혼자 된 그러한 여인이 구원을 청한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녀는 그를 법정으로 데리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 재판이 행해지던 곳이 아마 성문이었기 때문에 그 성문으로 데려가서 장로들에게 자기의 형편을 쭉 이야기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권고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만약 그가 장로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면 이제 벌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는 율법에 규정된 자기의 도리를 실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처벌은 그가 자기의 형과 가족, 자기의 지파와 국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결코 충실치 못한 인물이라는 것을 그 만인 앞에서 공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 형제 여러분, 혼자 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룻기에서 이러한 율법이 실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은 거기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결혼 문제는 가정의 대사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가정과 가정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고 혼자 된 여인, 그녀의 그 모든 삶을 그 땅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 땅은 한 가정의 기업으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법규는 그들을 위하여 뭐 엄청난 그러한 효과를 발휘했었고, 지금도 많은 그러한 나라의 법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기 남편과 다른 남자가 싸우는 것을 말리기 위해서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여인에게 과한 아주 무거운 형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도량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남을 속여서는 안 될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상골에 있어서도 또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공격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광해에서 약탈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무리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그 말씀으로 모시도록 하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은 그 이제 나올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으로부터 아무런 까닭 없이 그 공격을 받아서 괴로움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케 함으로써 승리를 거둔 전쟁.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즉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그때 패하게 되었던 그러한 전쟁 말입니다. 마침내는 그들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고 아주 그 강경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말렉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 즉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부패한 모습을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옛 성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옛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스스로를 한 번 더 살펴볼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로마서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상징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가로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명기 23장에서도 육신적인 것도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욕주의자가 아니고요. 율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욕주의자나 율법주의자가 된다거나 또는 육신적인 것을 뭐랄까요 좀 짓부순다고 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전혀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신령한 것과 육신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의 육체적 소욕을 도말하실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그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26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신명기 26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 반물을 만물을 바칠 때 수반되어야 할 매우 훌륭한 행동들에 대한 규례를 26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우리 가운데 크다고 봅니다. 땅에서 난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 그건 뭐 틀림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인정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서 수확물의 첫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4절 말씀을 좀 더 보면은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애굽의 학대로부터 구원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자애로우심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로 가보실까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제일 먼저 그 하나님께 저의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해해야 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을 따라 처음 애굽으로 내려간 무리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국적이 있어 수리아 즉 아람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 하나님께 수확의 첫 소산을 예물로 드리는 것은 진정 감사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분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매우 훌륭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수확의 첫 소산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추수감사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미국 역사 초기에 청교도들이 드림의 정신을 기억하여 적은 수확을 가지고도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입술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훌륭한 것처럼 우리는 물질을 바쳐 그분의 사역을 후원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와 물질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6장의 두 번째 주제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11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선포하라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마이퍼스트 드림과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입시 준비도 잘해 서울대에 입학한 14명의 신앙과 공부 비법을 소개한 나침반사의 고딩 화이팅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89번지 극동방송 매기성경 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기성경 강의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방송된 내용을 CD나 테이프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기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